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매주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날이라 약간 방해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교통으로 인하여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들의 기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 중보 기도는 주의와 집중이 가장 필요한 단 하나의 항목, 단 하나의 실행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위치, 즉 매우 비밀스러운 분향단의 위치,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가장 으뜸의 위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제사장의 봉사 중에서 가장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제사장 체계의 제사장 기능을 말할 때나 신약에서도 과도기에 예를 들면 스가랴가 있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는 동안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죠. 그래서 그 아이는 굉장히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왕의 선주자, 예수의 선주자로 태어나서 회개의 길을 열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을 탄생시킬 수 있는 많은 사가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오늘날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올수 있는 것을 유다의 왕이신 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문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청이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자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중에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요. 예를 들면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사고가 난다든지, 자녀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런 공중에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눌려져서 해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질 수 없고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기도는 영을 훈련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는 그 영의 해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해방이 단순히 뭐 소리를 지르고 뭐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을 해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기도를 하고자 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거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영은 하고자 하나 우리의 육체는 약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유들로 우리가 아프다든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70년대에는 저희의 기도 집회는 저희가 집회하는 방법 중에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안에나 수요일 날이었던 안에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매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너무나 심각한 두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화요일만 되면 편두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르지 않아서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방해가 왔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이렇게 푹푹 쑤시고 있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 집에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는 사탄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쨌든 기도 집회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집회에 가면 제가 집회에 도착해서 입을 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즉시 그 두통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든 어쨌든 우리에게 몸의 약함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탄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는 완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문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또 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는 이 기운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고 나면 지치게 되죠. 다니엘도 기도를 했었고 저녁에 기도를 할 때면 완전히 지쳐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겟세나마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정말 이 땀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많은 기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것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도를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좀 쉬운 문제이겠지만 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심각한 마음과 정말 이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함으로 어떤 것을 돌파하고자 할 때 이 대적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약한 육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졸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제적으로 삶에 생겨 있는 것들을 알고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해는 이 송사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죄, 물론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처럼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오히려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기도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은 우리에게 다만 방해로 올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송사하고 우리의 정죄함을 이 계약 계시록 12장의 이 사내 아이는 이 사내 아이에게 이 이기는 자들에게 와서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로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평상시에는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정말 산사태가 벌어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던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강한 영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도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자 하는 이 결심이 왜 가나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흔한 실행이 아니라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땅으로 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땅에서도 묶일 수 있도록 가져오는 이 통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대적을 패배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로 기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이 사탄의 이런 계략들을 알지 못하고 그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 바쁘게 이런 것을 시키고 저런 것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저런 것을 하게는 할 수 있지만 특히 기도의 문제 정말 진실된 기도 의미 있는 기도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내려고 할 때 기도를 효과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정죄하는 이런 양심과 우리의 송사받은 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대적의 이 정죄함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하심과 우리의 양심에서 오는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우리의 양심에 이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이것으로 이겨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것을 내게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는 새 언약을 가져왔고 이런 성취한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이 의로운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미 벌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하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또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보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약하고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을 때 정죄함과 하나님에서부터는 정죄함, 정죄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못함으로 인해 용서받지 못한 죄들은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대적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너는 나쁘다, 너는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적이 주는 이 정죄함은 어떠한 이 베이스도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꺼내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께 용서하고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자백만 하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증거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간증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였으며 나의 죄는 사함이 받았다. 우리가 동으로 서로 사탄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께서 이런 체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입을 열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입을 닫거라. 여기서 떠나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 새 언약이 만들어졌다. 내 죄들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로부터 오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으로부터 이것을 지우셨다. 그 보혈을 사용하셔서 나는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서 이것을 선포한다면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특히 사탄의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볼 때 다니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면 바로 반응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기도는 21인이 지낼 동안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0장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다시 결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위하여 메신저로서 오르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구절을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문에서 벌취한 것인데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기도를 그 각기를 읽어보면 그 특정한 기도는 엘리야가 기도하도록 주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도, 상상하고 지어낸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갈망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도.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인부 기도를 하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 돌이키고 단순히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사람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어떠한 동기들이라도 그리고 어떤 제안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주님 이런 감정을 멈추고 나의 의도와 나의 결심을 멈추시고 주님 저는 다만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정말 빈 그릇으로서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비어있는 종이 한 장으로 주님께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바르시며 지금 현재의 부담으로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러한 인상을 나에게 심어주시며 주님 당신의 의도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찍으신 인상이 우리에게 기도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인지 오늘인지 정을 했었는데 워치만이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넣어져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도를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만이 이런 종류의 기도만이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방면들이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이 낫도록 서로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보시면 자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간다는 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들을 자백한다는 이 자백은 서로에게 서로 죄들을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어야겠지만 이것은 수평적인 자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백의 문제는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와 주님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당한 관계여야 기도하기 전에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다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용서를 받지 못한 죄들, 아니면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몸의 지체에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양측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는 특별히 마태복음의 왕국의 얘기를 할 때 용서하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용서함 없이는 우리의 영은 억눌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을 수 없고 우리의 영은 활력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줬다면 그것은 나를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이 죄를 서로에게 자백한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과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문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문제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문제 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합당하게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때로는 이런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주님과 내가 다루어야 알겠지만 이 서로에게 한 죄는 이 야고보서에 나온 이 문제는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전 구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님은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들을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의 지체,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고린도에서 보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를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몸 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통치적인 다루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런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분비의 문제에 올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판결은 이러한 죄와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게 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러한 판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전에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 양심을 밝혀주고 우리의 이런 기억들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의로운 정죄함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때 이 제단 앞에 이 재물을 두고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혹은 그 사람이 누구였던 간에 그 문제를 다루고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의롭지 않고 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우리의 영이 해방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그리고 강화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는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에 강함이 있을 것이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이 기도는 아직 영이 아직 해방되지 않아 아직 죽어 있고 말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께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용서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생과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쁘지만 그는 더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 형제님, 장님들 이해되십니까? 오늘 저녁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더라도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때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못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위선자의 정의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꾸준히 쉼없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조건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서 깨끗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넘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정의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이 옆에 같이 못 박히던 그런 살인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그것이 주님이 인성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중보 기도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들이 용서받기를 구체적으로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 죽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승천하시고 이 부활하신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대변하시며 중보 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되지 않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태도가 우리에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셨을 때 당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의 주님의 하는 이런 사도들의 이런 기도들을 볼 때 왕국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기도할지라도 나 다른 사람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세리였던 삭개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4배로 아니면 400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면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용서를 정말 관절이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 양쪽의 죄를 그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왕의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방면으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이런 원칙적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진실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다니엘도 기도를 했고 사무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항상 그들 자신의 죄들과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죄들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였는데 석탄이 재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언 것을 결국 요청하는 것이 있었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좋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인 곳을 향해 죄를 다만 죄를 자백했습니다.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에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때 우리만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책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반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 단체적이고 통합적인 죄들을 자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교회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를 자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자백하며 주님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대적에게 지위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기도를 지금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함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시기를 이 워치맨 형제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는 열의 아홉은 죄를 자백하는데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곧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내 속을 향하여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배꼽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열어드리며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는 피할 수 없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빛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판결하시며 우리에게 정죄하시며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이 빛빛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지체들에게 한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그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 저에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 어바인에 있는 이 장로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그분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들도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너무 시간을 지체했네요. 기초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학교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우리가 온전케 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 필요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멘.